이 밤에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못 박다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체인저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분야에서 기존의 어떤 질서라든지 또는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품 또 아니면 무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무기 그것들을 완전히 초월해버려서 완전 게임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것 그것을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무기 뭐 또 그러한 제품 또 그런 회사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예시를 들어볼까 했었는데 그러면은 또 뒷광고가 되기 때문에 예시를 드리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신 어떤 게임 체인저들이 있다 그런 것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게임 체인저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게임의 양상을 지금까지 흘러온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게임 체인저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기 이전에 그럼 이전에 그 게임 체인저가 오기 이전에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지 서로 힘을 자랑하고 내가 질서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가? 그래야 게임 체인저가 야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딱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 체인저겠구나. 이미 답은 사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뭐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기존의 질서가 무엇이었는가? 할례, 무할례였다라는 것이죠. 할례, 무할례. 할례는 무엇이고 무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단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반드시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잘라서 표시를 하는 것 그것이 할례이죠. 율법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내가 유대교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사랑해서 유대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교인이 될 수 없고 그냥 경건한 사람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유대인과 같은 또 같은 몫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할례는 무엇이에요? 그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대다수의 이방인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할례와 무할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겠죠. 할례가 율법에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율법이 지금 사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로요?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사실은 21세기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처럼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리 이 본문을 어떻게 와닿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도 와닿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어떤 법이 없어요. 사람을 딱 갈라놓을 만한 강력한 법이 없고 그것 때문에 너가 우월하고 또 너는 별로고 이걸 나눌 수 있는 마땅한 예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1세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서 율법이 명하는 할례만큼 아주 강한 명령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구분되는 할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규범이 마땅한 게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스치듯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냥 뭐 할례 얘기하네, 아 무할례 얘기하네, 그냥 율법 얘기하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규범이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을 믿고 이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유대인으로 나셨죠. 사도들 다 유대인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본토입니까? 누가 원조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럼 유대인은 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냐 안 받느냐 이건 애초에 질문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라면 자동으로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중에 좀 커서 할례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태생적으로 할례를 받은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또는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유대교 신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규범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례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당연히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법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아니면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이것들을 지켜야 너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아, 우리야 아이, 그거는 다 지나간 것이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처음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방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거 무시하면서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할례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안식일 지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음식법 지키는 이야기도 나오고 각종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더 결정적으로는 유대로부터 온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잘못 배웠고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은 뭔가 크게 잘못된 가르침이고 너희도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명, 두 명 그런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일이 찐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매우 급하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인사 뭐 이런 거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과격합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갈라디아서 안에 많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급한 마음이 때문에 그랬던 거죠. 지금 잘못하다가 이 갈라디아 이 이방인 신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다 넘어가서 다 할례받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어떻게 하진 못하고 빨리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교정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서의 결론부를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근데 그 결론부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전의 질서는 할례와 무할례를 나누는 질서였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한 질서였으며 그래서 할례자는 우월하고 무할례자는 그렇지 못한 서로의 상하 개념을 나누는 그러한 질서가 기존의 질서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질서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바로 그 질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동년배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세계였어요. 그것이 바울의 세계관이고 바울의 사고체계이고 바울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별로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자기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나름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정말로 할례를 가지고 있고 또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배우면서 율법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근거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내 과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인데요, 기독교 신앙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지금 40년 가까이는 아니고 40년 넘게 살았네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과거를 완전 다 부정하는 거죠. 그거 다 아니었고 나 헛살았다라고 말하는 거나 진배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말했다고 한다면 아, 네 이방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너 할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왔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과거에 열심히 붙들고 내 세계를 형성하도록 두었던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쫓아다니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다시 보니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대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만이 중요하다. 아, 이것도 무슨 아리송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가? 바울이 생각했을 때 할례나 무할례는 옛 것입니다. 옛 질서예요. 옛 세상에서 통용되던 거예요. 나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거 구약 백성들에게 할례 주어진 거 하나님 헛되이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그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새 창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옛 창조에 속한 할례를 받았네 할례를 못 받았네 그러한 구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바울이 십자가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차례 하는데요, 맨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세상을 못 박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세상은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못 박혔어요. 세상이 어떻게 못 박힙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장식도 하고 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로 이모티콘도 보내고 우리한테는 좋은 이미지지만은 사실은 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극악스런 처형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내가 형성하고 있던 세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서,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완전 산산조각 나버렸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런데 세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과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서로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과거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십자가입니다. 과거의 나를 지탱하던 긍정적인 것들, 그거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괴롭히던 부정적인 것들, 그거 못 박아버리는 것, 거기서 완전 산산조각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좀 믿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2000년 전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너무 옛날 아닌가?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면은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닌가?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옛날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통로라고요. 옛날 세상에서, 옛 세계에서, 옛 가치관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창조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그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왜요?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가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옛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안 중요한 것이죠. 할례, 무할례 가르는 것들, 그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기준들이나 그러한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이었습니다. 할례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거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것, 그거 중요한데, 새로운 창조에 속하는 것, 그거 중요한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비슷한 표현을 한 다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장 5절과 6절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의 소망,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될 것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 곧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다스리는 것,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입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똑같죠? 아까 6장에 나왔던 표현과 율법을 따르는 옛 세상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효력이 없으되, 더 이상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어 내놓을 만한 능력이 거기에 전혀 없다. 아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6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만 중요합니다. 믿음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신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경건한 느낌이긴 한데 의미가 확 와닿진 않아요. 일한다입니다. 일한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 만들어내냐? 사랑의 수고, 사랑의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 그거 다 아는 이야기지. 목사님 또 뻔한 이야기 하시네. 맞습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제가 괴롭고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뻔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제는 식상에서 뭐 새로운 거 없나? 라는 것을 추구하는데 근데 그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사랑이라는 열매로서 구체적으로 현실로 구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영지주의를 비판합니다. 기독교의 최대 라이벌로 영지주의를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영지주의란 건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을 숭상하고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주 교회 초기 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죠. 현실이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정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으로만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기독교가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지. 너희는 그냥 천국이 있다라고 그냥 믿는 거잖아.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능력이 있어? 실체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목사이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가? 정말 나의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지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처지와 환경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옛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십수년인데 왜 나에겐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조금 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아요?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옛 세상의 가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를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였어요. 지위이자 명예였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남들보다 더 유명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 게시물에 조회하우가 몇 개나 찍혔느냐, 내 유튜브 영상에 조회수가 몇이나 되느냐, 내 구독자가 얼마냐, 그게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그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입증해내고 남들이 나보다 훨씬 못났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이요. 거기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깁니까? 무엇을 우리의 진정한 가치로 여깁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옛 시대에 속한 것들이라면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능력이 있다. 그것만 가치가 있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이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결론에 읽었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처럼 이렇게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 말을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하나의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그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힌 강도들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된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사실은 보지도 못했는데 듣기만 하고, 근데 어떻게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친절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언적으로 얘기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 그러면서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난 죽었기 때문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앞선 두 구절에서 살펴봤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말도 보게 되고 믿음이라는 말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뭐 그리 대단해서 내가 뭐 그리 소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내어주셨는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전에 나를 규정하고 나를 형성하고 나를 지탱했던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나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그 사랑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게임 체인저입니까? 무엇이 세상을 못 받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이죠.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 대가 없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동현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야기를 처음에 잠깐 들었었어요. 그때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행전을 묘사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위협하는 말과 죽이겠다는 말이 그냥 계속 입에서 맴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질서이다.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특세 또 여름 선교 주제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입니다. 아니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세상을 못 박자 그러면 어떡하나. 그 세상 조금 다른 세상이라는 거 아시겠죠? 조금 다른 세상인데 그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왜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옛 가치와 옛 질서에 대해서 죽어야만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하는데 살기가 등등하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죠? 그러나 역사상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 같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얼마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옛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얽매여서 거기로부터 투영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단번에 이런 사건이고 나도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단번에 죽고 같이 살아났지만 사실 오늘 매일같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죽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의지와 내 고집을 꺾어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꺾어내야 됩니다. 세상에 휩쓸린 나의 마음을 꺾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잘 아는 고전적인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즐기세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 다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계시는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박혔는데 왜 여전히 우리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는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 이제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은 과거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 그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